오늘 예수 인의 표징, 첫 번째 시간 동작의 표징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2절 그리고 1장 17절 합동하겠습니다. 제가 7장 53절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보면서요, 뭘 봤는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생에 찾아왔을 때에 정말로 예수가 부활해서 내 생에 찾아왔는지 안 찾아왔는지 이렇게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인을, 그 표징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고 알아내는 것.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고 한순간도 나는 혼자인 법이 없었다. 그게 이때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그 말씀을 이런저런 각도로 보았다면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의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는데 거기에서는요. 그렇게 부활된 예수를 이렇게 만난 사람들, 저는 그거를 예수인이라고, 예, 기독교인이라면 요즘 별로 느낌이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서요. 예수인이라고 그렇게 붙이길로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부활한 예수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으면은 그 예수인에게서는, 그 전념됐으면은 어떤 표징이 일어날까? 어떤 흔적이 남을까? 그것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계속하면서 이렇게 몸, 이렇게 몸의 동선을 따른 동작의 표징인데 어딘가 하면은 죄를 대했을 때에 우리에게 죄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언짢은 거. 근데 나를 잘 모르겠거든. 남을 보고요. 아, 저 왜 저래? 이런 거. 모자라도 죄? 어긋나도 죄? 하나님은 좀 제껴놓고요. 그건 너무 높고 크시니까. 일단은 내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설정, 적용, 효능입니다. 주부에 있으니까요. 그 보시면서 동작의 선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따르는 예수인은 죄를 규정짓는 그 틀이 있어요. 그게 그 설정, 그 프레임이라 그러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것이 어느 세팅에 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따른 싸주고 있는 소속 주변입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데 저는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많은 사람인 줄 아실 줄 아니까 제가 던지는 궁금증은 아니 어떻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어떻게 간음을 했길래 예수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그렇게 잡힐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아니 분명히 두 사람은 있었을 건데 남자는 어디 있고 왜 여자만 끌려왔지? 이런 궁금증 없으십니까? 성경이라고 다 그대로 너무 받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지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돈 100불을 빌려줘도 무조건 나를 믿으시오 할 때 아무나 빌려줍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영생을 건다는 거기 대해서는 나는 무조건 믿었습니다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또요 이분들이 뭐라고 프레임을 딱 잡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선생님 뭐라 그러십니까 했을 때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자기네들이 잘못됐네 그렇게 해서 그냥 투석 잔인하지만 요즘도 그런 일들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다지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은 예수께 쫓아와가지고 이것을 꼭 허락을 얻고 동의를 구하고 그것을 받아야만 합니까? 이런 세팅 하나하나하나 자체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뒤로 물러서면은 너무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딱 되게끔 좀 작업을 했다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요. 우리는 사람이 누가 이런 말 했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출처를 네가 직접 들었느냐?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봤느냐? 논문을 쓸 때라도 다른 거 할 때라도 우리가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할 때 팩트 체크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하면 체크를 해서 레퍼런스를 가져가요. 제가 미국 와서 논문 쓸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거가 네가 이런 주장했으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니? 네 생각이니? 누구 거니? 도용했니? 받았니?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에서 그저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그게 유교적인 문화라서 그대로 맨날 외웠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제가 설교학을 해서 우리 제가 어렸던 자랐던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영어로 신실하게 번역해서 하니까 그 설교학 교수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만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너는 여기에 올 필요가 없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저로서는 최대로 스승을 본받아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예수를 뭐라고 그러니? 그때 제가 30여 년 전에 받았던 충격이요. 제 세상이 뒤바뀌는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거의 D 맞고 F 맞았어요. 과감하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새로 들었습니다. 물어보는 질문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처럼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모세가 진짜로 그렇게 말했나 따져봐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안차셔야 됩니다. 친절한 목사님이 다 알려주시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새 출발할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초점은 죽이고 이런 게 초점이 아니라요. 거기에 대해서 악을 제하는 여기에 초점입니다. 그런데 싹 빼버리고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딱 걸어서 예수께 던지는 겁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또는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누가 범죄와의 전쟁, 무슨 마약과의 전쟁, 무슨 전쟁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좀 수상한 낌새가 항상 나옵니다. 부패와의 전쟁, 좋은 것인데 다 부패했는데 범죄와의 전쟁이란 여론몰이와 명분 쌓기로 힘 가진 범죄 집단이 그보다 힘이 없는 다른 범죄 집단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이 여인이 거기에서 몸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남편이 사비를 했든지 버리고 갔든지 전장에 가서 이렇게 되었든지 아이를 부양할 의미가 있든지 그 당시 시대에 여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사정은 절박한 여인의 사정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간음죄의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를 잡는 미끼처럼 던진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할 때에 죄 짓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해와 득실을 쫓은 신념에 찬 행동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약자들에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이슈들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한마디로 집어낼 수 있도록 됩니까? 가족 중에서 약자에게, 친구 중에서 약자에게,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약자에게, 이웃의 약자에게 나는 어떻게 그들을 취급했습니까?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왔는데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요, 예수는 어떻게 상대했었겠는가? 학자들과 당파들에게 끌려와서 정말로 강론을 진행하던 예수와 대중 앞에 툭 던지듯이 세워진 여인, 그 창피와 수치와 그리고 죽음의 공포 사이를 오가던 그 여인, 아마 이렇게 던졌을 때에는 가장 자극적인 방법 던졌을 때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운데 딱 세워놓고는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가 벌떡 일어나서 여인을 변호하거나, 그러면은 한 명만 변호하고 나머지는 힘으로 몰아대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붙겠죠. 또는 자리를 슬그머니 피해서 딱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여인이 죽도록 방조하도록 하면, 그러면 예수에 대한 신뢰, 크레디빌리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천은 못한다는 이런 프레임에 딱 넣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입장에서요. 입장에서.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의 편을 든다고 하면은 너도 같이 동조해서 그런 거 했지 라고 들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예수는 아주 뜻하지 못했던 행동을 합니다. 예수는요, 그들이 만든 덫, 그리고 정죄와 심판의 공간에 들기를 거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죄송하지만 제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간이 상, 중이 지금 있고 하가 공간이 있어요. 지금 예수가 맨 처음에 제일 키워드가 예수가 와서 앉으셨어요. 중간의 공간이에요. 그죠? 근데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기대했던 거는 자기도 서 있고 여인도 서 있으면은 앉아 있다가 네가 가르치는 것을 한번 실천해 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설교를 듣고 하지만은 이것이 실천하는 자리는 직장에 가서요. 가족에 가서요. 또는 교회 안에 와서요. 거기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영처럼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삿대질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이런 데 익숙했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요. 몸을 굽히려서 땅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하의 공간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내가 들어왔을 때에 이 공간의 스페이스에 들어오면은 나는 새로운 스페이스를 창출합니다. 내 몸의 제스처나 내 표정이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주변의 환경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주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거기 따라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의 컬러가 있어요. 귀가 있을 자는 눈이 있을 자는 볼지언정. 여러분이 들어오면은 어떤 공간이 창출되십니까? 어떤 컬러가 보여지십니까? 예수는 새로운 스페이스를 연출하셨습니다. 몸을 더 낮춰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풍랑과 파도가 격하게 일어도 저 밑에 10년의 바다 밑은 고요하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주변의 환경에 손가락질하고 질시하고 막 이런 공간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고요한 자기의 공간을 만들어내실 줄 아십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자 모두 실천은 더 낮은 자리로 몸을 굽혀서 내려가야 됩니다. 발도 손도 땅에 붙어야 거기에서 이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신 교회, 직장, 가족, 이웃의 자리에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성경에서는 공중과 하늘을 구별합니다. 하늘, 공중은요, sky예요. 하늘은 heaven입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sky는 개념상 거기로 딱 정해지지만요. 하늘은요, 상, 중, 하, 다 잡아가는 게 그게 하늘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늘을 그런 처참한 순간에서라도 절박한 순간에서라도 내가 하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인데 예수가 주신 것인데 그것은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인이 되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끝도 없이 계속되는 그 공간에 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방관자처럼 말만 삶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하늘도 물처럼 낮은 곳을 따라서 흐르게 마련입니다. 나에게 있는 하늘의 프레임으로 세속과 세상의 그 프레임들을 아우르시고 그것을 재구성하고 재설정해서 생명을 부어넣는 그 능력을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인으로 사는 첫 번째 표징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따르는 예수인은 죄의 범주를 어떻게 적용하는 사람인가? 예수의 동작을 보십시다. 지금 중에 있다가 상으로 가야 그러는데 예수는 오히려 반대로 하로 쫙 내려가십니다. 앉았다가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는요. 그들이 계속 다그쳐서 같은 질문을 하실 때 몸을 세워서 일어나십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볼 때는 위로 올라오라고 싸우자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수가 밑에 공간에서 계속 있으니까 다그쳐 묻는다는 말은 반복해서 인시스트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위에 있는 공간에서 누구의 공간으로 지금 내려갑니까? 모든 주목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가 저 밑에 바닥에 저 손가락으로 어릴 때부터 궁금해. 저게 뭘 썼을까? 저는 예수님 하신 말을 쓰실 것 같은데 그냥 낙서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피티 막 옆에 벽에 보면은 아, 예수님 같은 분이 하고 가셨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은혜 받고 갑니다. 하늘이 있는 사람은 보는 시야가 해석이 다른 것처럼. 그런 것처럼요. 대신 그들이 설정한 공간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대신 모든 이들의 주목이 고개를 수그리고 예수가 만드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가요. 그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없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면은 뭐라고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감히 너는 뭔데? 우리는 지금 예수라고 생각해서 높이지만은 그게 볼 때는 똑같은 그냥 그거예요. 지금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뭐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쌈박질 일어납니다. 패싸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내려갔으니까 예수의 공간에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가 일어나서 이야기할 때에 이 말이 들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뭔가 하면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겁니다.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SNS에서 거친 혐오의 말을 쏟던 사람들이 실명을 쓰라면 사라집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남의 죄에 함부로 토달고 정죄하지 말라. 어느 누가 죄 없다고 감히 먼저 돌을 던질 수가 있겠는가? 오늘은 이 여인이지만은 내일은 누가 나를 끌고 돌무좀 만들자고 할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내가 먼저 죄 없다고 나서면은 그 중에 누군가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여러분, 왜 교회는 이 좋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남의 죄에 대한 관음증에 몰린 인간의 군상들을 이렇게 양산하는가? 이 교회는 안 그렇다고 할 수 있는가?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입니다. 예수는 다시 굽히려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동작을 하십니다. 처음 굽히는 시간에는 사람들은 어디에 죄 중에서 누구 죄에 집착했겠습니까? 남의 죄. 저 사람 저렇게 죄 지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되느냐고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든지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하시고 나서는 다시 내려가셔서 굽히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은 누구 죄를 보기 시작했겠습니까? 자기 죄. 자기 죄. 자기 죄. 그리고 예수님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자각하기까지.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타이밍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저쪽이 자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달 참았다고요? 1년 참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다가 저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놀고 있느냐? 아닙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는요.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젊은 자까지 하나씩 다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요. 더 이상 율법학자라든지 바리새파 사람이라든지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해 아래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죄인, 죄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따르는 예수인은 죄를 통한 은혜의 효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빚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짓는 것을 돈 빚지는 이야기로 다 풉니다. 거의 다. 그냥 감성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으로 풀질 않아요. 죄가 무서운 것은 그 행위보다 그 행위가 초래한 소속과 결과입니다. 체주에게 노예처럼 당해도 빚을 지니까 움찔도 못하고 코에 고삐가 물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도축장으로 끌려가던 여인네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여인이 만일 그날 그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은 예수와 1대1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변의 소리들 다 지나가고 사람들 구경꾼도 지나가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도 지나가고 누가 남았느냐 해서 아무도 없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와 나 1대1 그 만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만약에 이 여자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만약에 슬그머니 가버렸으면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도 갈 수가 있지 않았으면 이제 죽으면 모면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위기만 벗어나면은 이번 병만 고치면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이 관계만 잘 되면은 이 일만 되면은 이제는 나 된 줄 알고 사라지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가 땅에서 그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한 사람 아무도 없을 때까지 너하고 나하고 남아있는 그 시간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 나를 버리고 가지 마라.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처절하게 버려진 자리에 예수처럼 제 인생에 바라볼 때에 내 곁에 서주었던 예수인들이 저는 있었습니다. 대신 수모를 받아주며 온몸으로 무언으로 해주었던 당부는 가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거는 딴 사람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심판관이 끝나면 그게 그거예요. 딴 거는 전부 죄송하지만 잡소리입니다. 잡음입니다. 유일하게 관계되는 심판자 그분이 딱 판단 내렸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성화의 성숙이란 것은 이런 거룩한 뻔뻔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고 예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내 옆에 죽을 쉬고 앉아서 수모를 대신 받아주고 옆에 서주었던 그 예수인들이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노예처럼 살지 말아라. 한죄가 끝나고 해방받으면 그게 다 됩니까? 그 순간에 되는데 몰랐는데 나를 묶고 있던 게 또 나와요. 나를 얽으면 죄의 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때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거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에 제가 이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7장 끝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고 정말로 자유인으로 매 순간마다 회개로 자유를 누리시는 예수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